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이런 얘기를 구약성경이 막 하니까 또 특히 예수님께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외치니까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이성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어디까지가 신앙이고 이 이성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자기들의 갈등을 이번에 우리가 나설게.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첨예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었죠. 한 가정에 일곱 형제가 있는데 그 일곱 형제가 다 결혼을 한 여인이 있다. 지금으로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는 그게 이스라엘 문화였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그 여인이 부활한다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일곱 형제 중에 이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가장 첨예하게 생각했던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 뭐 심판의 문제, 말세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찔르기 좋은 질문이 부활의 문제. 가장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이게 말이 돼? 이성적으로 그게 그 설명이 되는 얘기야? 늘 이렇게 생각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허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질문을 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 질문을 한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모든 삼라만상을 다 말씀으로 그냥 지으셨어요. 그죠? 그냥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이 가을이 됐구나. 아 그러면 낙엽을 떨궈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낙엽을 떨푸는 산 봤어요? 그런 나무 봤어요? 있을 수 없죠. 이건 다 프로그램화 된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비치면 꽃이 바라가 되는 거지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생각은 오직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이성이 이제 역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규정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깨달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이성에 판단되어지고 그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성이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성이 중요하지요. 이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의 말씀을 판단하고 규정짓고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래서 옳은 거야, 저래서 옳은 거야,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성이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 그것 역시도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신앙의 갈등의 문제였어요.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율법사들이 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첨예하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규정 짓고 세부 규정도 만들고 또 이 행동 강령도 만들고 그런 규정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가 아는 탈무드니 어째고 하는 것들도 다 율법사들이 만들어낸 저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의 자기의 열심을 갖고 서로 회의할 때 아마 성경에 분명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율법이냐 하는 것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립 속에 예수님을 끌어넣으려고 어느 것이 제일 큰 율법이냐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첨예했던 문제가 어떤 율법의 대립이었기 때문에 둘 중에 뭘 하나를 말씀하면 이제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으려고 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게 둘째 계명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열심을 내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그 열심을 내는 시작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면 다 가짜일 수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데서 출발할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자기 자랑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자기 만족, 자기 자랑, 또 자기 우월감, 또는 취미생활, 뭐 얼마든지요. 우리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 우리 본문 들어갈 때도 이제 주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열심이 출발이 어딘지를 찰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딱 공격을 막으셨어요. 이제 막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셨나 하면 그 다음에 행동이 오늘 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내용은 전부 다 뭘 말씀하신 거나 하면 화요일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화요일날 저녁 때쯤인데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신다고요. 어떤 지적을 하셨는지 우리 2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냥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동안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 분위기를 좀 느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행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성전 안에서.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성전이 이렇게 넓질 않아요. 그게 크질 않다고요. 뭐 지금 우리 교회 전체 면적이 이게 1.5에이커인데 제가 볼 때 한 1.3, 한 5나 6에이커도 안 될 거예요. 전체 면적이. 근데 그 안에서 또 안뜰, 뭐 이방인의 뜰, 성전뜰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공격을 받고 잘 마무리하고 딱 돌아서자마자 당신께 모여든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 말 어떻게 하라고요? 듣지 마. 이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사람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듣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 위기감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지금 이를 갈고 오히려 헤롯 당원까지 대동하고 와서 그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격앙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등을 돌리시고 대놓고 이들이 하는 말은 듣지 마라.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니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집중이 됐을까요? 저 같으면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안 됐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옆에 딱 보면 어때요? 있는 그 사람들이 울그락불그락하는 그 표정이 다 보이니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볼 때 유대인들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선에서 뭐 처음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 치고 조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행했습니까? 신앙의 행위를. 아,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르겠어요? 이것도 모르면 큰일인데 우리 이제 설교 패턴을 바꿔서 완전 기초부터 나가야 되는데 이거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행했죠. 예, 행해도 보통 행했나요? 무지무지 열심히 행했죠. 뭐 예배면 예배, 구제면 구제, 봉사면 봉사, 예, 기도면 기도, 금식이면 금식. 이들이 안 행한 게 없어요. 지금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 행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잖아요. 성경이 하라 그랬으면 그 하라 그런 것에 대해서 행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6월절에 와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와서 지내야 되는데 오는 기간이 보름이 넘게 걸려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리 살면서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다 그냥 포기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걸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와서 제사를 드리고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들의 말은 듣되 행함이 없으니까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 이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왜 주님께서 그렇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5절서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했는지 잘 확인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왜 예수님은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후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행위를 했지만 5절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고자 하나니. 예, 안 행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행위를 했지만 행위의 목적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의 목적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 아무것도 안 행한 거야.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잘 행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지요. 찬양 봉사하지요. 뭐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신앙을 갖고 안 하는 사람 많다는 거 아세요? 신앙을 갖고 안 한다니까요. 요즘에 한국 교회의 화두가 뭔지 아세요? 어느 한 저자가 책을 썼어요. 가난한 성도. 책 제목이 가난한 성도예요. 그 책 제목 때문에 유행이 된 단어가 가난한 성도예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가 뭘까요? 아, 예. 열심히 신앙서적을 보는 윤 집사님이 알았어요. 안 나가 성도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난이에요. 그래서 안 나가 성도예요.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러나 나는 신앙인이야 그래요. 신앙을 갖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간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실제 많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봉사는 안 해요. 왜? 니들 니 잘난 체 하는 거잖아. 나 그거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또 그런가 하면 교회는 발을 너무 깊게 들이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게 좋다. 라는 늘 나름대로의 분석 결과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신앙의 이름으로. 잘못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늘 잘 써먹는 답이 있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부 다 출발이 어딘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 하는 행동, 그것이 뭐 안 나가가 됐든 나가가 됐든 또는 열심히 봉사를 했든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뭐 기도회 인도를 하든 교사를 하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출발이 잘못되면은 주님이 보실 때 너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렇게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지적을 받는지를 우리 눈으로 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만 있나 하면 나 했어. 늘 이것만. 안 했으면 나 믿음으로 안 했어. 늘 이런 마음들만 있다고요. 전부 근거가 자기 신앙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더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착각을 했냐 이거예요. 열심히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한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원하는 이런 잘못된 목적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자기들의 또 행위가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가 조금 잘하면 칭찬해주면 그 칭찬에 익숙해지면 그게 변질이 되거든요. 가장 변질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저희 같은 목사예요. 요즘에 보면 말썽 일으키는 경우가 다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아닙니까? 뭔가 이런 칭찬을 받고 누가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이 골이 깊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몇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5절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진을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경문입니다. 경문. 뭐냐면 가죽으로 만든 조그만 주머니인데 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손목에 이렇게 띠를 둘렀는데 이것도 또한 경문이고 여기에 요 안에 또 조그만 가죽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너희들이 경문 띠를 맸는데 길을 넓게 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음 장면 또 하나 보여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릴 때 겉옷을 하고 여기다 이렇게 옷술이 이렇게 만들어요. 구약에 규정되어진 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끝에다 이렇게 옷술을 술을 달아요. 다음 장면. 여기도 술이 있고 여기도 술이 있죠. 여기에 요 사람 게 좀 길지요. 요 사람 거 짧고 예, 이런 식으로 술의 차이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 이거 왜? 유대인들이 왜 이런 머리에 경문을 이마에 붙이고 팔뚝에 메고 또 옷에 옷술을 길게 하고 이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한 거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오늘 본문 표시를 해놓고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찾으면서 들으세요. 신명기 6장 내용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막 들어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너희 들어가서 이렇게 잘 살아야 돼.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6절.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보셨죠? 이 말씀 때문에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고 팔뚝에 매는 게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요건 잠시 후에 살펴보고 어디를 또 보나 하면 민수기. 민수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37절, 4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좀 여러 구절을 읽는 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내용들을. 앞에 것도 사실 좀 주변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혹시 핵심을 잊어먹을까 봐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온 거예요. 앞에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먹는 술 아니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이제 옷술을 길게 하라 하는 것을 듣고 이들이 행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았는가를 말씀을 근거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더 설명할게요. 아까 문설주에 세결을 할 때 이게 문설주에 붙어 있는 건데 유대인들 집에 거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들어가는 오른쪽에 이런 걸 반드시 붙여요. 이렇게 요거 초인종이 있는 거 봐서는 최신형 집이죠. 이렇게 있고 예 여관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심지어 모텔에다가 다가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철문에도 붙어 있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 봤죠? 그 너희들 미간에 새기고 뭐 이렇게 하라는 그거 그리고 또 민수기 말씀도 봤어요. 근데 주변 말씀들이 다 뭐예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주님께서 사실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이들은 뭐만 기억을 해놔면 예, 왜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고 하라는 것만 기억을 했어요. 하라는 것만. 여러분 왜 미간에 붙이고 왜 팔뚝에 붙이고 왜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러셨어요? 왜? 예, 생각을 하라는 생각. 생각을 어떻게 하라면 성도답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늘 판단하라고 생각을 하라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 여기에 바른 건 왜요? 행동할 때 너의 행동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 하고 붙이라는 거예요. 문설주는 예, 삶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 하라고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단지 이것 여기다 경문 매는데 어떻게 했어요? 더 잘 매려고 띠를 넓게 했어요. 원래 1cm로 하라고 했으면 쓱 보니까 잘 안 보이거든. 잘 안 보이는구나. 난 좀 더 넓게 해야지. 그래서 1.5cm 했는데요. 딴 사람이 너 1.5cm 해서 난 2cm 할래. 2cm 하고.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거 안 한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들 왜 안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안 한 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은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율법의 지향점이 뭔지 아세요? 율법의 지향점? 율법을 주신 목적, 쉽게 말하면 이것은 행해라 저것은 행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셨냐고요? 왜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정문 만들어 붙여라 그러는 게 이거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하죠? 이걸 만들어라, 술 만들어라 이것은 그것을 보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너희가 거룩해져라 하는 뜻으로 그것을 한 거라고요. 그럼 율법이 주신 목적이 뭐냐?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얼마나 어긋나 있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몽학선생은 뭐냐면 그 학생들을 데리고 선생 앞에 데려가는 선생이에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가죠? 우리가 온전치 못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옳은 게 아니에요.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럼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기에 예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스스로 될 수 없기에 예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요? 너무 방대하니까 제가 좀 질문을 좁혀드리겠습니다. 사랑입니까? 은혜입니까? 50%, 확률 50%. 네, 두 가지 딱 줄였어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여러분 다 뭐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얼마든지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명한 정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게 정답인 줄 알겠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은 얼마든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잘난 체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야. 그러므로 나는 사랑해야 돼. 실제 근거는 마음의 근거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 핵심이 은혜냐?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그냥 아는 대로 질문하시면 돼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받은 선물. 값없이 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이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은혜라고요. 값없이 받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은혜라고요. 은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뭐죠? 은혜는 원인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의 고백이에요. 자랑은. 원인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가면 이미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은혜인데 거기서 어떻게 자기 자랑이 나오느냐고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 가죠? 내 자랑을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렇지 않게 등장했다가도 신앙도 내 자랑에 이용하죠. 신앙도. 다 신앙조차도 다 하나님도 은혜도 다 내 자랑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실천하면서 삽니다. 실천하면서 여러분 실천 안 하고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실천하는 거고 나름대로는 신앙을 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통틀어서 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했든 어떤 것을 행하지 않았든 그 근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분명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했다면 다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열심히 해도 잘못한 것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찬양팀들 와서 찬양 연습을 아침 예배 끝나고 하는데 그 앞에 잠깐 앉아서 노영 집사님이 인도할 때 그 가르치는 내용을 잠깐 들어봤어요. 지금 이름은 잘 기억 못하는데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그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막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해서 그 찬양곡이 뭐 전체 찬양곡의 뭐 힐링 찬양? 맞아요? 힐러? 예, 뭐 그렇게 유명한 그 찬양이라는데 나중에 사람이 실제 아프지 않고 그 찬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으면서. 왜냐하면 그 찬양 가사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그것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하라 그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들이 경문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죠? 입에, 이마에 붙이고 팔뚝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옷을 눕히고 뭘 안 했느냐고요. 금식 안 했습니까? 금식했죠. 그죠? 구제 안 했습니까? 구제했죠. 십일조 안 했습니까? 십일조 했죠. 뭘 안 했느냐고요.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무엇을 근거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그것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봐야 돼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목적이 하나이듯이 성경에 남아있는 모든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가 혼자서 살 수 없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삶의 과정에서 때로는 좀 열심일 수도 있고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근거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며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빼버리고 무엇을 열심히 나와서 뭘 했다. 별로 의미 없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뭘 잘하느냐 하는 경쟁은 제가 딱 질색해요. 너무 잘하는 사람 저 좋아도 안 하고요. 경쟁시키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뭘 예배 중에도 화려하게 뭐 잘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누군가는 절제를 시키지 않으면 다 어디로 가죠? 전부 자기 자랑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다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신다고. 너희들 예배 드렸어? 그러신다니까요. 아, 우리 예배 드렸는데요.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나는 헌금도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다 했는데 주께서 왜 그걸 하라고 그러셨는지. 예? 여러분 11조 왜 합니까? 왜 헌금합니까? 헌금하는 사람들한테 묻겠습니다. 왜 합니까? 헌금. 돈이 없어서요? 교회가? 여러분 저 사례비 주려고요? 여러분이 사례비 안 주면 제가 목회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목회는 하겠지요. 근데 여기서는 안 하죠. 사례비 주는 대로 가겠지요. 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실이에요? 안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저 먹여 살리려고 사례비 주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안 주면 딴 데가 주는 대로 가면 돼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사례비를 받긴 받는데 도대체 헌금을 왜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죠. 그죠?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헌금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시예요. 나 하나님께 11조 했어. 했으니까 주님 30배, 60배, 100배 갚아줘야 돼요. 그러면 11조 하는 사람 다 잘 살아야지. 11조 하는 사람 다 잘 살던가요? 여러분 헌금은 말라기서에 나와 있죠. 한번 11조 갖고 한번 실험해봐라.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100% 진리를 받아들여집니다. 해봐야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감량하는 것을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한다고 해서 내 삶이 망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실험해 보셔야 돼요. 좋은 훈련이라고요.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나 안 주나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많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삶의 근원이 네가 갖고 있는 네 돈주머니에 있는 그 물질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섬기라고 그러죠? 왜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그러냐고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신다고요. 그래서 그 일에 우리를 복주시려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그냥 복주실 수는 없잖아요. 복주시려고 당신의 일에 동참,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라고요. 그거 자체가 복인데 우린 머리 굴리죠. 그죠? 열심히 굴려서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까지는 안 하고 어디까지가 해야 되고 왜 저걸 막 요구하시나 늘 이 생각, 왜 하라 그랬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왜 주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초점이 어디 있는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사람들은 뭔가가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하고 하십시오. 행위에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나쁜 케이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대단히 그것도 잘 못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름대로는 변명을 하겠죠. 나는 이유가 있어. 나는 뭐를 해야 되니까. 그 우리 마태복음 앞에 부분을 살펴봤죠. 왕이 왕의 잔치에 초대를 하니까 어떻게 무시를 하세요? 예,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죠. 지금 내 생활이 바쁘다. 내 뭐 사업이 바쁘고 뭐 내 공부가 바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참석하라 하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여러분 신앙의 잘못된 실천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신앙의 잘못된 실천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께서 저들의 말은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마라 한 말씀이 누구한테 한 말씀인가 한 사실을 기억을 하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얘기 뭐 본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요. 그죠? 안 하니까 근데 안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뭐 했냐 하고 아무것도 안 행한 거 저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라는 그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 지나온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이후에 등장을 하나 달란트의 비유 있죠. 한 왕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3달란트 한 사람한테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5달란트나 3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크기와 상관없이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했어요. 열매를 거뒀어요.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예 왜 그가 왜 묻었는지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묻은 이유는 우리가 볼 때 이성적으로 나쁘지 않네. 충분히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굉장히 세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보관했다 드리면 뭐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 맞죠. 잘 보관했다 맡긴 거니까 잘 보관했다 드리면 되지.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신앙의 삶을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의 일에 동참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두리번 두리번 걸으면서 백성답게 사십시오. 열심히 실천에 옮기면서 사시라고요. 남 도와주고 챙기고 주일도 잘 섬기고 봉사도 하고 뭔가 하여간 액션을 취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잘 하셔야 되죠. 그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행함을 행할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이 사실임이 우리 삶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방해가 있어도 잘 극복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건 더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게으르고 악하다.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겠다고 애쓰는 거거든요.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뭐 핑계는 분명하죠. 뭐 뭐 학교 일, 무슨 일, 뭐 다 뭐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로 되지만 주께서 보실 때 그게 진짜냐? 하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함이 없음이 진짜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이 없음이 진짜 마음이죠. 우리 모두는 다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 마음에 주목하고 섭섭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실천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로서 열심히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실천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유대인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늘 근신하여 깨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